우리 기독교의 인사는 우리 전통적인 인사에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또는 오래간만에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는 중국어와 일본말로 송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니하오마가 됐든지 곤니치와가 됐든지 다 어떤 면에 잘 있느냐, 안녕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세상이 어디서나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안위를 묻는 그런 인사로 아침을 시작하고 또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묻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로부터 성도가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뭐 다른 사람이 되었든지 주님의 평안이 그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사로 안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평안입니다. 또 샬롬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면 이 인사가 어디서부터 왔을지를 우리들이 알게 되고 또 그 인사의 기원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인사에 담긴 그 깊은 뜻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누리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것이 이 말씀 증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이 오늘 말씀은 상당히 큰 그 에피소드의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7장에 이르는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에서 나누신 일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그래서 흔히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부르는 긴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한 부분 14장 25절 26절 27절 이렇게 우리가 읽은 것이죠. 이 다락방 강화는 또 다른 좀 긴 예수님의 설교와 이야기와 상당히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 강화 또는 산상 보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 보훈은 예수님의 첫 설교였습니다. 처음 등장하셔서 대중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할 것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어떠할 것인가?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복이 있는 그런 곳이고 의와 화평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곳이고 천국의 시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먹고 입고 쓸 것을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셨죠.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이제는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20여 장 되는 길지 않은 그 성경 가운데 무려 5장에 이르는 이 다락방 강화는 사실상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고 마지막 교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 또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듣는 그 현장에서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 산상보훈을 들었을 땐 야 드디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오고 있구나. 세례 요한이 예고했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그리고 마침내 여기 임하였다, 천국은 이러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것이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정말 복의 복을 누리는 평안한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아마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사역에 가면서 제자들의 예상과는 상당히 다른 국면이 전개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점을 두신 것은 군사력을 통해서나 무슨 경제적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은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자기 자신이 하실 일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특별히 타락 이후에 무슨 일을 해오셨고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아 있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까지도 아마 의기충천했던 제자들과 그 대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대단한 정말 왕권 선포에 가까운 고백을 했어요. 칭찬도 하셨지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빼지 않아야 할 것을 덧붙인 말씀이 사실은 이 모든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하지만 그분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들이 약간은 그것을 바라는 것처럼 물리적인 힘, 정치적인 힘, 아니면 돈의 힘, 인기의 힘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긴 분명하지만 그 고백에 덧붙여서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 구약 선지자들이 예고했고 갈망했고 그리고 마침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귀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 앞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은 고난받고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상당히 완곡하게 지금 이 다락방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어디론가 갈 것이다. 제자들이 다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마침내 역시 베드로가 물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 유명한 코바디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이 또 따라도 못할 것이다. 사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간 방향이 2021년 1월 17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계시지 않음 상황입니다. 신의 부재 상황이라고 일반 무신론자들은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참 오늘 텅 빈 이 본당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참 저도 마음은 허전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만 여전히 이 무엇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없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허전함,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일 겁니다. 하물며 정말 나의 삶이고 나의 소망이었고 나의 모든 것이 걸려 있어서 지난 3년을 그분에게 헌신했는데 그분이 계시지 않고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도 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에 절망적인 선언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당신이 죽고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라는 이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은 제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됐을 것은 사실입니다. 믿고 따르던 그리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고 뭐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동행, 동거, 동락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때때로 보여주시는 그 신적 능력 그리고 때때로 그들의 정말 정신을 모두 일깨우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심으로 끝나버릴 것이라는 그 불안함 이것이 이 오늘 다락방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국의 학자들 가운데 변증에 상당히 능력을 발휘했던 레녹스라는 분이 발빠르게 조그마한 속책자에 가까운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은 그 레녹스가 속해 있는 옥스퍼드 캠퍼스의 또 다른 학자들, 무신론자들이 봐라. 하나님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코로나 세상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헛된 소망을 품지 말고 무신론이 답이다. 무신론을 품으면 뭐 세상이 그렇지 뭐. 세상이 또 여태까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늘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헛된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 무신론이 진짜 위로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 말에 현혹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신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소망마저 사라진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난 1년 또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있지만 마치 이 제자들처럼 불안한 마음을 씻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들의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상황이고 여러분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증언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두 개입니다. 첫째는 나는 이제 육신적으로 너희들을 떠나지만 너희들을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다. 나보다 훨씬 더 너희들과 가까이 계실 수 있는 또 다른 위로자, 보혜사, 선생, 능력의 영이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아 올 것이라는 그 위대한 선포입니다. 오순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실 이 은총에 대해서 여기서 약속하시면서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 우리들이 정말 몸으로 만질 수 있고 정말 사도 요한의 표현처럼 들은 바여 본 바여 직물자 만질 바 된 그 육신으로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 사실 인류 역사 수천 년이 되었든지 수억 년이 되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태초에 삼위일체로 역사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성령도 그때 역사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와서 계신 것은 33년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던 기간은 딱 3년이었습니다. 그 3년에 세월이 이제 끝나고 예수께서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 불안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 한 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마침내 성령께서 불과 같이 교회 이외에 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에 바로 이곳에 이 시간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모든 불안의 궁극적인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불과 3년밖에 제자들과 몸으로 같이 계시지 않았던 그 주님은 사실 아무것도 남기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책을 남기신 것도 아니시고요. 무슨 나라를 실제로 건설해서 남기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기념비를 남기신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남기신 것이 있으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 공동체로 교회였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불붙기 시작한 이 교회의 역사가 2021년 1월 17일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는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한 공동체로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어디서나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 위로로 삽니다. 우리가 비록 정말 몸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시간 너무나 너무나 그리워하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홀로 있으나 함께 있으나 우리와 더불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가리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지금 몸으로 얼굴을 대면해서 이 얘기를 지금 주고받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안했던 겁니다. 마치 지금 출근을 해서 생계를 벌어와야 되는 어머니가 지금 집을 나서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떠나는 것만이 섭섭하고 그리고 싫어서 그냥 때를 쓰고 우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인 거죠. 성숙해서 그 어머니가 하는 일을 무엇인지 아는 아들, 딸들이면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예수님의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은 그것을 사실은 들어도 몰라서가 아니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지금 그 울고불고하는 제자 공동체를 뿌리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지금 2000년 후에 이 복을 누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그 육신을 버리고 무덤에 묻히는 일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로를 화평케 하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 안 하신 것도 아닌데 이해 못하니까 안타깝고 두렵고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매 주일마다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의 근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가셨던 그 길이 사실은 그들을 궁극적으로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 또는 우리가 마음이 혹시라도 불안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가운데 이 귀한 진리가 성령의 위로와 함께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한결같이 다 이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위로를 기초로 해서 정말 용감하고 두려움 없고 그리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뒤따라 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교회의 역사의 증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안토니우스 역병이 되었든지 또는 뭐 율리우스 시대의 역병이 되었든지 물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일도 필요했지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역병 가운데서라도 나로 하여금 돌보게 하는 영혼이 있다 그러면 죽음을 무릅쓰는 용기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정말 새로워지고 두려움 없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귀한 종들이 되었길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아니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의 140년의 역사를 돌아봐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 그것이 일제 치하의 이 신사참배의 박해 상황이 되었든지 아니면 공산당의 위협이 되었든지 독재의 억압이 되었든지 정말 끝이 없이 진행될 것 같은 이 신앙의 걸림돌과 불안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던 우리들을 앞에 간 신앙의 용사들, 우리들의 정말 의연하고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위로받고 용기를 갖고 살았던 성도들 때문에 우리들이 있는 것이면 우리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1월 17일에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들의 이웃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는 말씀이 결국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위로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안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세상도 평안을 약속합니다. 위로도 주고요. 뭐 하루에 일과를 열심히 살고 저녁에 들어와서 따뜻한 잠자리에 드는 것도 평안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이 위로가 되는 식사도 평안일 수도 있고요. 우리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베푸는 말 한마디도 평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일시적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구했던 그 물의 위로처럼 마셔도 마셔도 끝이 없는 그런 갈증과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나의 평안이라는 그 나의 초점을 좀 두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함을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정말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가진 분의 평안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바로 세상이 나누는 인사와 다른 인사를 우리들이 발견하고 아마 초대교회로부터 성도들이 그것을 우리들의 인사로 삼았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는 사실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을 묻는 것,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를 받으면 설사 내가 평안하지 않고 뭐 모든 것이 안녕하지 못해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도 그냥 그래요, 그 정도로 말을 흐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가 중국어로 일본어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찾아보니까 비슷해요. 요마도 그렇고 곤니쯔와도 그렇고, 예? 다 어떤 면에 나의 상태를 묻는 거거든요. 예? 나의 형편을 묻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십니까? 먹고 살만 하십니까? 예? 직장은 제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가족 가운데 병든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특별히 혹시 이 감염되셔서 고생이나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상황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눈을 돌리면 진정한 안녕이나 평화는 사실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그 목전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지금 주시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냐? 불안하죠.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걸 듣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어서 뭐 떡을 떼시고, 예? 때때로 필요하시면 오병이어로 기적같이 먹이시고 병된 자를 일으키는 상황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머릿속에 담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녕하냐 평안하게 묻는다면 잔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던지시는 것은 나의 평안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시편 23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자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말씀만 제대로 붙들어도 우리들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그런데 이 구절의 핵심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뭐 자주 가리킬 기회가 있는데, 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 삼아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남다른 점은 내게 부족함이 있든지 내게 부족함이 없든지 나의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주 되신다는 그 신앙이 내 것이 되어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평안은 평안보다는 나의 것, 우리 하나님의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과 나의 평안함.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죄악의 내 모습을 편안함으로, 내 양심이 편안하고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오는 이 평안함. 나의 상황이 온갖 불편함과 그리고 온갖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평안이 아니고 여러분의 평안이 아니고 저의 평안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아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을 내가 누릴 믿음이 있는가? 결국에는 관건은 믿음이다. 왜냐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내 심리 상태를 다스려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아니니까. 이 믿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지금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깨우쳐서 알게 하시는 성령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3일에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믿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개 헤어질 때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헤어집니다. 참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이 주관이 되어 있는 그 성경에 알게 모르게 토대가 되어 있는 문화와 그렇지 못한 문화의 인사의 차이임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이 떠나갈 때는 되게 굿바이 영어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원래 굿바이가 아니고 God be with you. 그게 줄어서 굿바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줄은 것이 아니고 16세기, 17세기, 18세기 점점 인본주의가 퍼져가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세속화되면서 줄어서 그냥 굿바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살아있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불어가 그래요. 아듀라는 것이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God be with you라는 말이에요. 아디오스도 그런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일이 되면 또 우리가 직장으로 또는 우리들의 삶의 정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사입니다. 마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쳐요. 대답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뒤에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그 약속이 있으시면 믿으시고 이 한 주일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답답한 이 여건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는 의문과 불안 대신 평안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뭐 영상이지만 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평안을 누리며 날아오르겠습니다. 주 같이 나의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신다 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이 마지막 한번 간구하고 용기를 새롭게 성령과 함께 선물로 받아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친 파도와 같은 이 팬데믹이 또 이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과 불안과 힘든 것들,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내어놓으니 주님 또 한 주간 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거친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오히려 주를 향하여 날아오르는 믿음 주옵소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축복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거칠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것보다도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